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희들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뻐 자원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잠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좋은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 원하셔, 이런 건 싫어하셔 하는 걸 아무리 안들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그걸 하길 원하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든지 감사하라든지 또 사랑하라든지 용서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가 막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기 싫고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깨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유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그 원함을 가진 내 마음만 버리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능히 주장하고 지배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셨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수 있는 원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거기에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면 그것과 다른 건 당연히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거와 다른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원함이나 어떠한 꿈도, 어떠한 정력과 그 욕구도, 그 욕심도 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내 마음이 지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마시기가 싫다.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떠나게 하, 그냥 지나가게 하소서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는 그냥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정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렇게 갈등 구조가 아니에요. 내 뜻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돕는 분이에요. 뭐를 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소원을 우리에게 두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하게 하심이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우심 속에서는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성경의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아닌지 그리고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정함이 지켜지질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도 아니고 못하게 한다가 아닙니다. 마치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힘만 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상황이 안 됩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하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도와주세요는 어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못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그 말이 그 숨어진 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정해져 있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이미 도우심이 와 있어요. 앞으로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일이 구해가면서 일일이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면서가 아닙니다. 도우심은 이미 와 있어요. 지금이 찬양할 때고, 지금이 기뻐할 때고, 지금이 감사할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예요. 지금이 은혜 되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일부터 행하겠다가 아니고 언젠가 상황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힘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나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막연한 바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오기 때문에 삶이 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도 그 다음 순간 또 순종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는 것이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하겠다는 말은 나는 지금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량 지금 순종할 거 지금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순종해야 그 다음 말씀이 온다. 우린 스텝이 한발 내밀어야 그 다음 발을 내는 거고 또그 다음 발을 내는 거예요. 한 반걸음 반걸음 발을 번갈아 내가면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기에는 한 걸음 걸어야 그 다음에 또 발짝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떠한 책상머리 앞에서 머리로 공상하는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질적인 매일 먹고 자고 깨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그러한 모든 24시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의 마음을 정하고 사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연태 잘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갈수 있다는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지금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왜?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뜻인지를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갈수 있도록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한눈 팔기도 잘하고 딴길 가기도 잘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나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그냥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조차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나의 형편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든 시작이 주께로부터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예요. 우리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났다고 그 사람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 그럴까? 언성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단어가 격해지고 하면은 상대방은 이유 없이 화풀이를 당하는 것이요, 찔림을 받는 것이요, 상해지는 것입니다. 말의 회초리, 우리 눈으로 사람을 그 찌르고 그리고 말로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마음이 받는 거예요. 육체가 받지 않아요, 그거는. 육체는 우리가 손을 대든지 회초리 뭘 대야지 몸이 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눈과 입이 말이 사람을 때리는 건더 깊숙이 상하고 더 깊숙이 다칩니다. 유순한 말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우리 뭐랄까 아기를 얘기할 볼때왜 말을 낮추어서 부드럽게 미소 지어가면서 애한테 접근합니다. 애한테 큰 소리로 가봐요. 애가 질겁을 하고 울어요. 뭐 뚝뚝한 얘기를 하면 애가 겁에 질린다고요. 한번 그렇게 애가 놀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만 봐도 어려워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칠까, 그 마음이 상할까, 그 마음이 아플까, 그 마음이 무거울까를 우리가 그 배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유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거 대답하는 얘기거든요. 대답을 해도 삐져서 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그 화나는 나의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투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스럽다든지 뭐나또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목소리 자체가 사람이 다 다르고 또 갖고 태어난 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순한 마음으로 유순한 얼굴로 우리가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기를 보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거예요. 나의 어떤 기호로 나는 낮은 목소리가 좋아, 나는 높은 목소리가 좋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담으로 일본 사람들은 톤이 높아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강약 없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성우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듣는 것이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톤이 높다고 그 낮추라고 그것을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결혼할 아내 이제 장모님 아니에요.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 낮추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저희 남편이 말하는 설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참 누구도 그 들어도 부담 없고 부드럽게 아주 찬찬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결혼하기 전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톤이었어요. 근데 또 저희 남편이 그렇게 톤을 확 낮춰가지고 자기의 말하는 툴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일본 아이들이 자매들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고 빠르고 하고 더군다나 감정이 격해지면 막 흔들립니다. 그거를 고쳐줘요. 우리가 버릇은 고치기 어렵지만 내가 말하는 버릇, 특히 나라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가진 톤이란 그런 것들이 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고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사람에게 부드럽게 유순하게 그리고 귀에 듣기 좋게끔 우리가 고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소위 말하면은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고치고 나를 수정하려고 두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남한테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래도 되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그러고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받아주세요 하고 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젓가락을 먹는 데 가서는 젓가락을 먹고요. 젓가락 없이 가는 데 가서는 젓가락을 안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말은 표정뿐 아니라 말의 톤도, 말의 속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한테 말하는 거, 어른한테 말하는 거,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투도 단어도 다 달라집니다. 유순한 대답. 그것은 공손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아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아도 그냥 대답 같아도 여기에서는 말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은 내가 그 사람을 여기고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온다는 그러면 상대방이 분노를 쉬게 된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럽니다. 음녀는 우리를 꾀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그래요. 이 유순한 말은 그거하고는 지금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유순한 말은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통해서 상대방의 분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쉬게 한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런데 말을 괜히 뭐가 가시돋친 말로 또 칼같이 이렇게 찌르는 말로 아니면은 굉장히 거스리는 그러한 말로 할 때는 오히려 노를 분노를 돋구는 거예요. 나를 없이 여겨? 나를 찔러? 날 아프게 해? 그러고서 화가 나는 거예요. 까마귀도 카나리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카나리아가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요. 까마귀는 까까까까 재미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그 뭐랄까 타고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러한 그 우리의 목소리나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나타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그 얼굴에게서 미소에서 말에서 전해오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그 마음의 상태가 또 알아지잖아요. 표정만 봐도 아저 사람이 지금 말이 거칠어지는 그것만 봐도 아이 사람 지금 뭐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힘들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꼭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아도 마음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간격을 두고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왜? 내가 다치기 싫을 때 그러지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격할 때는 말이 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격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내 마음을 점검받고 내 마음의 격함을 먼저 잠잠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격한 말을 안 하고 유순한 말을 해야지 해야지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격하면 짜증스러워지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그게 톡톡톡톡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 다치잖아요. 그 사람 또 화가 난다고요. 이게 번져요. 그래서 딴 사람이 화냈을 때는 받아야 되니까 벌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끄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지체들에게 부모님들이나 남편이나 누가 아내나 누군가 옆에 지체들이 뭐가 화가 나서 감정 표현으로 속에 있는 거를 토해냈다 치자. 그거는 과격한 말, 그러한 그 짜증 섞이고 신경질 내는 그러한 화내는 말들은 토한 거니까 내게 벌써 독이 되고 상함이 됩니다. 아, 내가 뭔데, 내가 쓰레기통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받아 먹지 말으라 그래요. 빨리 갖다 버리라 그래요. 그 사람은 토해낸 거니까, 속에 꽉차 있으니까 토해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사람의 화풀이로 사람이 하는 거는 갖다 버려라. 사람이 그 유혹하는 달콤한 말도 받아 먹지 말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자기의 감정대로 막 말을 할때 그거를 먹지 마라. 그걸 내 안에 담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내게 한 것도 우리가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계속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거는 선하게 잘 이용한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가를 곧대곧대 잘 분별해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수 있어요. 지혜 있는 분별을 할수 있고 지혜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민 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듣고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는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다 지혜예요. 예수님의 판단하시면 다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것이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오냐? 말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할때 복음은 말로 전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전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짐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미련한 자가 아무리 회치를 해도 삶 속에서 계속 찾고 그 미련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버려요. 정말 자기가 엎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든지 있는데 그 어디에든지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우리 안에 악한 거, 선한 거, 우리 안에 새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다 살펴 알고 계시다. 감찰하신다는 거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훑어가는 거 아니고요. 전부 꿰뚫어 속속들이 다 살펴서 다 벌거숭이 되어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나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음부도 빛을 비추면 음부도 빛이니라 그랬어요. 빛이나 음부나 우리에게 보면은 산이나 바닷속이나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은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산이나 바다나가 평지로 똑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과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서 볼 때는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서 이제 오실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로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전지전능하심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지옥 속이라도, 어떤 멸망한 그 속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다. 무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것, 그 속에 썩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구나.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서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한 동기를 더 먼저 살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의를 가르시는 거예요. 말씀은 영과 혼을 가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자기가 한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는 혼합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한 일도 사실 참 많거든요. 하나님을 앞선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할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거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사실은 갖고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꿈을 이루려고 나의 원함과 나의 정욕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높이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도 않고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말만 소중한 거예요. 내 말이 커요, 하나님 말이 커요. 그래도 내 말이 어겨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린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 그것이 지금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냥 정말 깨닫지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라. 이 온량한 혀라는 건 온순한 혀지요. 아까 유순한 대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생명나무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상대방이 지배력이 강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 그러면요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그 회초리 앞에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얘기예요. 우리 개나 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 그 힘으로, 그 권세로, 그 지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마음대로 하시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방도를 취하지 않으세요. 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지배하셔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셔서 로봇처럼 아니면은 저기 소나 말처럼 그렇게 다루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온유하게 겸손하게 마치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옆에서 시중 두는 자처럼 밥상에 같이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업고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말 그 손길은 가시 손길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배우게 돼 있어요. 누구와 같이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배웁니다. 물들어요. 하다못해 부부가 같이 살아보면 나중에 오래 산 부부는 서로가 모든 취향이나 얼굴이나 닮아간다 그래. 사실 부부는 대개가 아주 정반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해서 사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유익하기도 해요. 어렵긴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몫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른 부부도 같이 살면은 닮아간다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요. 세상 바라보는 우리는 세상 닮는 거예요. 그리고 패려한 혀. 패려한 혀는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은 여기에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을 제일 상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모르겠대요. 회칠한 것이 그냥 그 속에서 살아요. 일본 말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자기가 그걸 인정해. 다테마야하고 혼내가 다르다고.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은 안 괜찮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라가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활 신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폐안 끼치는 건 좋은데 그 남에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자기를 숨기는 것이 뭐 하기는 나를 갖다 다 갖다가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나의 감정대로 그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에게 그안 하니까 우리 장례식을 보면 우리 장례식하고 일본 사람들 장례식은 참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 장례식은 상주들이 되게 머리 흩어지거나 온몸에가 흩어지는 걸볼 수가 거의 없어요. 머리 가서 다 하고 화장하고 옷 깨끗이 까만 그 상복 다 입고 다 합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안 해요. 그게 표현 안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괜찮으냐고요.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더욱더 숨겨진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참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민성 자체가 삶 자체가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인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거를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사람부터 무력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도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리고 그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침을 받아서 내 내면의 세계를 그 토해낼 수 없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을 깨끗하게 받을 수 없는 그 짐을 그 병을 그대로 쥐고 있으니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신병 문제, 이 마음을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 케어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요,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거짓된 혀. 그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 속고 내 마음이 거짓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이면은 그것과 다르면은 아닌 거예요. 사실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다르게 보는 다른 말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둘이라고 한다면 둘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둘이라고 그러고 아니 세계 사람이 다 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다 했으면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길이 하나다 예수님밖에 없다면은 그거가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잖아 다.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잖아. 아니 오히려 편하게 더잘 사는 것 같으던데. 뭐라고 해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비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는데, 그거는 내가 마땅히 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늘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훈계를 들어야 되는 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없이 여기게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나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가르쳐 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건승건승 들어요. 내가 아는데. 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알고 있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미련하대요. 징계를 받는 거. 징계는 하나님에게 그 야단 맞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됩니다. 아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딴데 가서 딴거 배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잘 살고 싶거든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뭐 하면은 우린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끼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면 우리는 딱딴데 가서 물어볼 수가 없고 딴데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들어야 돼요. 성령님 통해서밖에 진리를 못 가요. 성령님 통해서밖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니까 그거를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고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전화를 들든지 인터넷을 해서 컴퓨터 앞에 있든지 뭔가를 통해서밖에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통하는 거를 우리가 할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했다, 꿈으로 봤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시나니. 그 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내거 버리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내거 끊어주시는 일이에요.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고도 손을 잘라버리라.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내 말을 떼어버리는 것,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것 우리가 못하니까 아플 것 같고 아까울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아서 못하잖아요. 겁나서 못하고 우리가 하는 거 두려워해서 못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영혼을 구하시려면, 영혼을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떼주신다고. 그게 지금 징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로 여기심이 징계라고 그랬어요. 징계 안 받는 자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갖고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그 징계에 연달돼야지만 우리는 의의 평강한 의의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주세요 해야 돼요.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 징계 안 하세요. 해봐요. 그러다가 가서 엎어지고 가서 다치고 가서 벽에 부딪히고 함정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다 해가지고 아 세상은 헛되구나. 아 세상 헛된 거 살아봐야 알아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참 악하구나. 거기까지 가봐야 알아요. 말씀은 미리 있었는데. 근데 말씀대로 안 살라고 말씀을 거절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서 부딪혀서 아파서 정말 돼지 그 주엄을 먹을 때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탕자가 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탕자의 그 비유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보고 탕자가 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기다려 주시니까 괜찮아. 탕자가 돼봐라. 그거 아니잖아요. 탕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아버지가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떠나라 한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아야죠.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내게 사랑하는 분이요. 내게 같이 있고 싶은 분이요. 그리고 내게 중요한 분이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안 떠나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 외의 것을 중요시하고, 정말 아버지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지위나 힘이나 나의 정력이나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끊기 위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슬기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구하는 자가 더 얻게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갖게 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요. 수확을 잔뜩 했는데, 추수를 잔뜩 했는데, 그 다음에 순간 생각하는 게 어찌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예요. 그래서, 아, 창고를 짓자. 그래서 그걸 다 쌓아놓자. 그럽니다.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다 쌓아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이 그때 야단 안 치고 그때 그걸 안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가 그거 창고 짓고 네가 내가 수확을 추수를 잔뜩 하게 해줬는데 너는 기껏해야 그것 갖고 어찌할 거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모두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응? 그래 네가 기껏해야 어떡할까 생각해서 창고 지어서 쌓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하게 두세요. 그래 놓고 다 지어서 다 해놓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 됐다. 나는 일생 먹을 거 사놨어. 그러니까 이제 즐기고 놀자 하는 거야. 쉬자. 그랬을 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 영혼이 오늘 거두어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어리석음을 찔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 거기에는 도적질 당할 일도 없고 녹슬 일도 없다. 거기엔 벌레들이 와서 먹을 일도 없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두어지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린 빈 몸으로 가야 되고 그냥 육체는 흙으로 가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또 근심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모든 재물은 근심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더 벌릴까? 어떻게 저장할까? 어떻게 지킬까? 돈 없는 부모들이 죽으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지만 돈 있는 부모들이 죽으면 자식들이 그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도 또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돈 남겨주려고 그래. 아니요. 돈을 남겨주는 게 자식들에게 오히려 지금 걱정거리 남겨주는 거예요.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린 부모에게 유산받는 것이 부모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내가 맡았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맡은 돈이기 때문에. 천만 원을 맡아도, 억을 맡아도, 그것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는 아무도 안 해요. 그건 맡은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그거를 자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요, 나는 가난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같이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가지신 것이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는데 걱정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맡은 것이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대요. 내 것으로 삼으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벌레가 들까, 도적이 들까,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거기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가득합니다. 썩지 않는 보물이 가득해요. 의인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악인의 재산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두리번거리는 것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이 업다운되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전하게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했어요. 광야의 소리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 역할도 하지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어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을 야단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제사는 제사라는 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있으면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카인과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이었고 그리고 카인의 제사는 곡물이었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차이보다는 그들의 삶이 아벨과 카인의 삶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답니다. 그랬는데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많은 헌금을 하면 아니면 큰 훌륭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드리고 아주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보기에 굉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가 혼자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애통함과 그 헌신과 그 절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없이 여기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성령님이 드리게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몸을 산재서 드리는 거야.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손과 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식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예배식을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떠한 예배식에 우리가 있든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더욱 중요시 여기신다. 그런 내가 집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가가지고만 훌륭하게 크리스찬답게라고 우리가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 사역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 내 삶이, 내 몸이, 내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재물을 누구 것으로 하고 있고, 시간을 누구 것으로 하고 있고, 내 몸을 누구 것으로 하고 살고 있느냐? 나는 왜 사느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목사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드려줘야죠. 보내심을 받는 것도 보내셔야 가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분인데, 우리가 내 마음이 드리느냐 얘기예요. 내 몸이 드려지느냐.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 우리 교회 맨 자기 옆에 필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는 필요한 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좋은 것으로 후하게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나라와 의예요. 그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이 예배입니다. 내 몸이 제물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죽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요. 또 거듭난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그가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악인의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 길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십자가의 도할때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은 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메시지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길은 또 뭐냐 하면은 행동이에요. 실제로 행함이에요. 믿음이 행함이듯이.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함이 같은 거고요. 길과 말씀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행함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뭐 길하고 도라는 거는 한문과 그 한글의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 악인의 행동, 악인의 마음, 악인의 제사, 그것이 다 지금 삶에서 내가 어떠한 동기에서 하느냐. 거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출처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악에서 나오면 악한 행동이고 악한 제사고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선과 악을 가르지 말고 선은 하나님이요, 악은 인생이다라고 가르면은 우리는 훨씬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분별해줘요.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따르는 것은 나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좇는 삶이에요. 오직 나의 의 대신은, 우리의 의 대신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지금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우리를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 사랑을 조차 행하라 하면은 사랑이 내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의를 따라라. 공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줬는데 여기에서 그 줬는 것이 그냥 줬는 것이 아니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수 있게 돼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거는 아까 그 훈계를 싫어하고 경계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 아버지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요. 그리고 경계를, 아버지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롭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지금 공의를 따르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걸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버리시지 않아서 사실은 징계를 받아요. 징계받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던 거, 자기식으로 사는 거, 자기 정력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 죄들을 우리에게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자꾸 뻗대고 딴데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단 하나를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자꾸 딴 데로 가면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뛰려고 그래서 뛰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스텝 한 스텝 가는데 요 스텝을 안 밟고 싶어 하면은 그 다음에 스텝을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저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는데 남들은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올려준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요한 스텝을 올라가야 될그 스텝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금 계속 그한 스텝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딴길못 가게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고멜이 자기 연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내 물, 내 삶, 내 술,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주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가시덤불을 놓고 담을 막아서 그의 길을 거기를 못 가게 방해하시듯이 그 방해가 고멜을 버리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자녀로서 버리시지 않음이에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근데 말씀을 계속 받기를 싫어한다. 꾸지람 받기를 싫어한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수정하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로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맘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 죽겠어요. 나 멸망할래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죽지 않게 원하세요. 악인도 죽지 않게 원하시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길입니다. 오직 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유순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덮고 씻어주고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말씀을 찬양드리며 그 말씀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